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것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두 마디입니다. 지금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공통되는 상황은 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가졌던 정치적, 사회적 그 배경이 공통되는 것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핍박을 받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핍박에 관한 말이나 환난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이미 그 전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열린 문이라는 건 복음의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이 열린 문이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열린 문일 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 속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이해한다면 저들이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혹은 너무 쉽게 속단하듯이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이 편들어주는 조건 속에 있었나 보다라고는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저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묘사가 없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 속에서 열린 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또 닫을 자가 없는 문, 주께서 열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닫지 않는 한 닫아지지 않는 문으로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바 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요 또 허락하신 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할 때 쉽게 정치적,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순적한 그런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어떤 차원에서 열린 문이냐 이거죠. 어떤 차원에서 열린 문이냐. 세상의 죄성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열린 문인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칭찬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도한다는 건 말이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것 이전에 상식선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믿을 게 못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가치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 인간의 본성적인 악함들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세상은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는 열린 문은 교회가 교회된 본질과 교회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만 있으면 사실은 열린 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새 소리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혹시 들은 기억이 나죠? 새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나무를 심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을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물을 오게 하고 싶으면 샘을 파라 이겁니다. 샘을 파라. 요한계시록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샘을 파라. 물이 있으면 다 모여요. 그 물가에 가면 포식동물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거기 악어도 있고 하지만 물을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와야 돼요. 교회는 이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한 모든 목마른 영혼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물에 물을 갖고 있지 않고 우물에 네온 사인을 달아요. 이 병신들이 그 길거리에 돈 주고 그 선전지를 돌려요. 에? 아유, 욕하고 싶은 걸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면 닫을 수가 없다는 말 속에 그 뜻을 가져요. 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여기 생수가 있는데 여기 빛이 있는데 뭘로 막겠어요? 빛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흑암과 빛이 부닥치면 어둠이 무너져요? 빛이 무너져요? 빛을 이기는 어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된 노릇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거기 생수가 흐르고 거기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걸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게 그 얘기라고요.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힘이나 내용으로 이 빛을 바라고 이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우리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어도 빛을 막을 방법이 없고 물을 어떻게 말리울 방법이 없어요. 그리로 가는 자들을 위협하거나 시험할 수는 있겠죠. 유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한 것이며 동시에 그 허락한 것을 저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다른 교회도 다 줬어요. 다른 교회는 그거 안 했어요. 핍박에 져서 우물 메꿔버리기도 했고, 그렇죠? 핍박에 져서 빛을 꺼버리기도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에게 허락된 것, 그것이 자기네들이 가진 바 복이며 자랑이며 책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열린 문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열린 문에서 설명된 배경과의 연결에서나 적은 능력이라고 소개된 데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싸우는 미련을 떨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된 것,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 한 것은 결코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적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적어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참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병원이라는 게. 뭐 전쟁 나면 의사들이 메스 들고 나와서 힘이 있어요? 무슨 뭐 핀셋을 들고 나와서 힘이 있어요? 병원의 힘이라는 건 환자들을 고쳐내는 데 있는 거죠. 그게 병원의 힘이죠. 교회의 힘은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데 그 힘이 있죠. 영혼에 속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서 그 시체 위에 자신의 승리를 수놓는 법인데 여긴 살리는 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적인 척도로 볼 때 아무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적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세상에서 볼 때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는 무슨 숫자가 많아서 큰 소리를 얼마나 칠 만큼 여론을 조성할 만큼의 숫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힘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가지고 쓸모 있으려면 여러분이 보통식으로 얘기하는 나에게 지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슨 능력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으로 신자다운 자리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우리 그거 안 하고 언제나 큰 거 달라 그래요. 늘 이 문제 갖고 요즘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핑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자 노릇을 할 만큼 충분한 능력과 지위를 안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돈도 안 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안 주고 애도 순종하는 애를 주지 않아서 애 키우느라고 남편하고 싸우느라고 벌어먹기 바빠서 하나님의 일할 틈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예요. 그래서 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봐주는 걸로 자기가 할 일은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신자로서의 자기 인생과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안 가져요. 유엔수들이 응? 꼭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문제라고요. 여기가 어떡할 거예요? 적은 능력이 뭐예요? 적은 능력. 왜 적은 능력이라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왜요? 우리만이 열고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 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전도가 왜 미련한 거냐? 전도가 왜 미련한 거냐? 우리는 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한 거다 그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구원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고 밖에서부터 소개되어 오는 거란 말이죠. 구원에 관한 것을 어느 인간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구원이 밖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전도로 구원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안에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나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밖으로부터 구원이 온단 말이죠. 로마서 10장에 좀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엔 이렇게 설명이 돼요. 9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를 찾겠느냐 이게. 응? 믿어야 되죠. 근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냐. 즉 믿음은 밖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이게.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누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누가 와서. 우리의 구원은 밖에서부터 왔지 않냐. 네가 믿는 네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네 속에서 나온 것이냐. 이걸 밖에서부터 들었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인간 안에 신적 소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를 깨닫는 거죠. 자기 안에 있었는데 몰랐던 걸 깨달아갖고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인간은 죄인이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죠. 에? 구세주죠. 이 말은 저 영어가 나요. 세이비어가 오는 거예요. 세이비어가. 가끔 이렇게 영어를 써야지 이 목사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가끔은 얘기를 하면서 가야겠더라고요. 밖에서부터, 밖에서 나를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게 전도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응? 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 속에 뭐가 있냐 하면 그게 꼭 적으냐 이게.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일을 하는 자냐 이게. 네 안으로부터 뭐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널 쓰냐 이걸.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 속에 다 포함된 거라. 원래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네가 똑똑해서 구원 받았냐. 네가 남보다 나서 구원을 받았냐. 밖으로부터 네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가진 적은 능력이 정말 적은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몹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서 이만저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안 해주십니까? 난 이 꼴로는 난 신앙생활 못합니다. 난 남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 과소평가하고 혹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나고 우린 없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아까 본 고린도전서 1장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그 뒤에 표현이 좋으니까 봅시다. 아까 21절 본 게 이제 그 전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을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적은 능력과 일치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라는 게 정말 그게 네가 힘이 다른 데보다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못했는데 참 대견하구나 꼭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이렇게 이런 이상의 조건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늘 적은 능력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 이상의 다른 것 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왜 그렇죠? 이걸로 충분하니까. 십자가로 충분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26절 이하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 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용과 목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목표하고 계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영혼에 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우리가 가진 힘 위에다가 뭘 쌓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다 뭐든지 붙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능력과 권세와 만병통치약과 뭐든지 다 붙이셔도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는 늘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세상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도 힘을 추구하게 되고 신앙인 개인들도 자꾸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거나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그 가치나 또는 세상의 평가에 자꾸 기대는 것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 교회로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는 이유,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이 아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며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일에 세상적인 조건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황할 문제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깁니다.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 적은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까 여기 나오죠.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적은 능력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자기된 책임을 지키고 있어서 충성된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 하나 뒤에 오해받고 있는 구절을 소개하고 풀고 끝을 냅시다. 10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해서 세대주의자들 특별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를 마지막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교회의 휴거의 근거구절로 이 구절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뒤에 보시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뭐 우리 뒤에 계시록 이어나가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소개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노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때에도 교회는 지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냐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합니다. 그러나 재앙은 면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욱 적대적으로 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애굽에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놓고 내 백성을 놔라 라고 애굽에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시는 재앙들은 회개하라고 내리는 환란 그 시험의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전에 하시는 경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채찍이지 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추적해보면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쪽으로 붙고 아닌 자들은 더더 반대편으로 붙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은 환란을 면하는 일이 마치 무슨 가장 큰 종말의 관심사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은 기둥은 안정성과 영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기둥을 특별히 동원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을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 표현을 써서 저들의 하나님 백성된 운명과 보상과 그 궁극적으로 받을 보상의 그 영원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으로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를 하고 교회 보낸 편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 교회마다 하나씩 보낸 게 아니고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모두를 각 교회가 읽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얘기도 각 교회가 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일곱 자기네 교회 편지 하나씩 보낸 것을 여기 합쳐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각각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그 4장부터 이어진 22장까지의 종말에 관한 것까지 다 합쳐서 각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일곱 교회. 말하자면 전 세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앞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사실은 뼈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늘 확인한 바와 같은 적은 능력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야말로 모든 마지막에 있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종말에 닥쳐올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우리 된 것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계시록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무슨 호기심과 재미삼아 풀어보는 예언서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실함과 전능함을 근거로 하여 신자된 인생과 자리를 지키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들로 어느 장, 어느 구절이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모든 것에 예가 되시며 약속이 되시며 보증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케 하신 것을 또한 지키사 우리로 우리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